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통일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74주년 행사에서 북러 조약 체결을 비판한 연설 들어보시죠.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내용상으로 보면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 회담에서 북러 양국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평가 그리고 우려를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합의 이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한 조약으로 인해서 상호 군사 협력이 이 한러 관계에서의 레드 라인을 거의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요. 이와 함께 그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중에 그 하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겁니다. 물론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은 이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이 상대방을 향해서 날선 비판 그리고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실무진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 한러 관계의 상황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비우호국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수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한국과 러시아는 북러 조약 이후 매일같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양측이 어떤 메시지와 경고를 주고받았는지 최영기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러시아의 경고 발언은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양국 군사 동맹 관계를 약 28년 만에 복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북러가 이런 조약을 체결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20일 그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식량이나 무슨 인도적 지원 이런 것만을 해왔는데 그런 입장을 바꿔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최초로 밝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같은 날입니다. 당시 그 푸틴 대통령은 그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이제 거의 마치고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살상 무기를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주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실 거고 이것은 한국에게 대단히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그 KBS에 출연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러시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제 6.25 기념식에서 북노조약에 대해서 시대 착오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비난을 했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26일 날 그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치명적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외교부의 그 루텐코 그 외교차관이 이도훈 모스크바 주재 그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한국 정부는 그 대결적인 정책 노선을 그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다음에는 그 러시아 그 또 다른 외교차관이 비우호국 한국도 지금 비우호국으로 돼 있는데 비우호국과는 그 외교 관계를 격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경고와 촉구 이런 것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잠수함, 전투기 같은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느냐 여부인데 윤국한 기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미리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과 러시아 모두 그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 아닙니까?
네.
게다가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런 무기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 당국에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이 북한도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미 이런 말씀하신 ICBM이나 잠수함 이런 초정밀 무기와 장비들의 말하자면 지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회의에서 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요구나 요청이 서방국들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토 사무총장이 이미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 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이 포탄 등을 북한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첨단 군사 장비나 무기 제공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우크라이나와 북한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이런 그 추가적인 살상 무기 또는 첨단 무기 지원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인데, 북러 조약, 이거 앞으로 계속 큰 문제가 될까요?
네, 북러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은 이거에 둘러싸고 이제 외부에서는 다소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약 4조에 자동군사 개입 조약 등 거의 군사 동맹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군사 협력, 외교 안보 이런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그 신중하게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그런 내용과 조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그런 내용이 채택된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각자 그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그 자동 개입 이것을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보 조항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침공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좀 두고 봐야겠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 이제 무기를 주느냐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전쟁하고 정신이 없는 나라가 북한에게 자신들도 필요한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를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이 체결된 것도 문제고 이것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한보다는 한국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제력, 투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상황을 좀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그런 후속 여파로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재개된 것은 단순히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군사협력 강화 합의에 따른 것만 아닙니다. 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 북한 내부에서 사실 한국을 겨냥한 선제 핵사용 주장이 나오고 또 핵무기 이것을 헌법에까지 법제화하는 등 사실상 이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자신들이 주장하면서 이 한국을 겨냥한 말하자면 핵 위협도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당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자체 핵무장론 아니면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요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그리고 조약 체결을 계기로 이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네.
한국민의 70% 정도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최근에는 여기에 말하자면 부응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당대표 선출을 앞둔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갈 경우에는 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이 핵무장을 위해서는 사실 국제사회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로부터 탈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 등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자체 핵 무장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선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4일 워싱턴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legation.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캠벨 부장관은 한국은 자체 핵무장은 필요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이미 그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대응하자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요.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22년이죠. 2022년 5월에 한미 그 정상회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계속 확장 억제를 강화를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이 거의 완성 단계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캠벨 부장관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한미 확장 억제를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강화하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존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건 하나는 그 이날 행사에서 그 재밌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북한을 담당했던 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그 선임 보좌관이 있었는데요. 이 후커 보좌관이 그 얘기했던 것이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워싱턴 정부에는 또 미 의회에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번 그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재배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뭐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은 아마 그 확장 억제 또 전술 핵무기 재배치 이런 문제도 포함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워싱턴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워싱턴 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강화된 핵 억제를 제공한다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서 또는 중요한 맥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에 대해서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핵 억제를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은 말하자면 NPT에 따른 핵무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국한 기자, 이 캠벨 부장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서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캠벨 부장관의 발언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캠벨 부장관은 중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중국이 러시아와 이 대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다 이런 전제하에서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경제적으로 소방 측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앞으로도 경제 발전 등을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등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이 북한과 러시아와는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이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이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군사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이 우려하고 있고 또 흔쾌히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 지금 그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러시아와의 삼각 연대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견해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영기 기자, 이 미국의 전문가들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마다 뭐 다 성향이 틀리고 뭐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요. 평가가 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뭉뚱그려서 보면은 북러 조약이 체결이 됐지만 너무 그렇게 그 한국과 미국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들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러 간의 이제 조약은 체결됐지만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제 문서로 나와 있는 거고 도대체 그럼 북러 간에 어떤 군사적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무기 교류라든가 뭐 군사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기술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 그런 평가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미 간의 결속이 훨씬 그 북러 관계보다 강하다. 주한미군이 그 2만 8천 명이나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반면에 북러 간에는 문서는 지금 덜렁 서명은 됐지만 이런 구체적인 일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러 관계보다 한미 동맹이 훨씬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확장 억제 또 북한에 대한 억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그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6일 오전 5시 30분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미사일 총국은 담화를 내고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사실 전문가들도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과 한국 모두 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한국군은 이 북한이 그 발사 징후가 포착된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줄곧 자세하게 이것을 말하자면 감시, 모니터링한 상황들을 언론에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북한의 시험 발사가 실패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반면에 북한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공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그 실제 성패 여부가 좀 다시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할 것은 사실 북한이 근래 들어서 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 그동안 그 과거와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인정하고 문제점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군사정찰위성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을 때나 이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 때 이때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곧바로 실패한 사실을 공개하고 추후 재시험 또는 재발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북한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국방 현대화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이런 그 실패가 이게 말하자면 미사일 개량이든 새로운 신형 무기 개발 등에서의 실패가 별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담화를 보면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최원기 기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좀 북한 당국이 중국식 표현을 써서 좀 표현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라는 것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아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입니다. 이건 역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ICBM이 이제 고도화 좀 정밀화되면은 한 개의 미사일에 그 하나의 핵탄두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탄두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 만든 ICBM은 하나의 핵폭탄만 탑재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중에 그 실전 배치한 미니트맨 3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ICBM에 여러 개의 그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의 ICBM을 갖고도 적국의 그 여러 도시를 그 파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효율적인 그 무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ICBM 분리가 가능한 ICBM을 쏘게 되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기서 탄두가 뭐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분리됐다가 각각 개별 목표로 향해서 가서 타격을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북한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외부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요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아직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국한 기자, 북한이 극초음속 예.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 미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것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이란도 그 근래에 들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 북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2021년 9월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처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화성 8형으로 명명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8형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이 성능과 기능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 극초음속의 미사일,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다 초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활강의 문제입니다. 일반 미사일과는 달리 최고 정점에 달한 다음에 낙하할 때 활강을 하면서 또 변칙 말하자면 비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요격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7차 살포를 했는데 앞서 한국의 탈북단체가 북한에 풍선을 보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이제 말씀대로 7차례 보내면서 그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맥락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예외 없이 여기에 상응해서 오물풍선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7차 살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그 한국의 탈북민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발송했다고 발표한 데 대응해서 살포한 것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7차례 이상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는데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28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수백 개의 그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한 3차부터 보면은 그 전에 1차, 2차까지는 말 그대로 그 오물풍선 방송에서 이런 말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야말로 무슨 비료 똥, 오줌 이런 것을 섞어서 저 그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부터는 똥과 오줌 이런 것은 없고 대부분 종이, 폐비닐, 못 쓰는 쓰레기 이런 것을 보낸 것이 하나의 그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26일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가 7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윤국한 기자, 이것도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게 이제 남북한의 경계지대, 비무장지대라든지 적경지대 또 북방한계선 이런 지역에서 이제 군사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인데요. 이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데 따라서 한국의 해병대가 7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펠트함이 22일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미한일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최영기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그 22일 날 부산에 입항을 했고요. 이어서 그 27일부터 벌써 그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27일에서 29일까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해군 그리고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과 함께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의 그 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그 해상, 수중, 공중은 물론이고 사이버 영역까지 그 훈련하는 굉장히 다면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그 한국 군답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통일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26일 2023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종교 자유 탄압 상황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 체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던 곳인데 어쩌다 이렇게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됐을까요?
예, 사실 그 평양은 북한 당국은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은 유엔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요. 상황은 시간이 가도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 일각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이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수령 일당주의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김씨 일가의 통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종교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압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북한과 같은 수령 체제에서 유일한 게 지도자 한 명만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든 어떤 것이든 신을 추앙하면서 숭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종교를 갖는 것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입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1411건의 종교 탄압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 북한의 기독교가 거의 말살됐다 이런 입장이 많았는데 지난 한 10년, 20년간 꾸준히 탈북자가 늘면서 조금씩 실태가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인권 보고서에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몇만 명의 그 종교 혐의로 사람들이 갇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지난해 나온 그 통일부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 그 한경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다가 12명이 처벌됐다 이런 게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지하교인 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와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과거 그 로마 시대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은밀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편 한국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를 했는데요. 윤국한 기자, 이 보고서에 예. 따르면 북한 당국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처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얼마나 일반화돼 있고 광범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통일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탈북한 남성의 그 말하자면 증언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황해남도의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한 지난해 탈북 남성이 그 당시에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소개한 내용은 괴뢰 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 처형된 주민들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민의 탈북민의 증언이 상당히 말하자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북한 인권 보고서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의 배경과 의미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최연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6월에 주목할 만한 여성 뉴스 준비했는데요. 최근 여성의 출산 후 경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요. 미국 여자 스포츠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 WNBA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률은 여자가 높은데 여전히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고 고위직 진출도 적다는데요. 관련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네. 자, 미국 여자 프로농구 WNBA 관련 소식 오래간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경기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네.
올해 초부터 여자 농구 경기 팬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검은색 티셔츠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티셔츠에 영어 대문자로요.
네.
Everyone watches Women's Sports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네.
모두가 여성 스포츠를 본다 이런 의미의 문구인데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이 메시지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다면서 기사로도 다뤘습니다.
네, 이 셔츠가 어떻게 인기를 얻게 된 건가요?
예, 유명 여자 대학 농구팀 코치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여자 농구팀의 코치 던 스테일리 씨가 지난 1월에 이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제이슨 서드키스 씨도 지난 4월에 이 NCAA 여성 농구 결승전에서 노란 글씨로 된 버전을 입은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텔레비전의 유명 토크쇼입니다. 미국 NBC 방송의 투나잇쇼에서 진행자 지미 팰런 씨가 은퇴한 WNBA 슈퍼스타 수 버드 씨로부터 이 티셔츠를 또 선물을 받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셔츠를 제작한 사람이 바로 그 수 버드 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 티셔츠는요 은퇴한 그 여자 농구 선수 수 버드 씨가 공동 설립한 회사가 만든 겁니다. 이 버드 씨는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인데요.
네.
커네티컷 대학교에서 대학 농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2002년에 W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시애틀 스톰의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이 WNBA에서 4번의 챔피언십 우승 기록했고요. 올스타에서는 무려 12번 선정됐습니다.
네.
이 버드 씨가 선수 시절에 그 당시 WNBA 역사상 어시스트 1위 기록을 갖고 있고요.
네.
국제대회에서도 올림픽 금메달 5번,
4번의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금메달, 뭐 뛰어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력에 버드 선수가 유명 토크쇼에서 자신이 제작한 옷으로 여자 농구를 홍보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버드 씨는요 최근에 그 여자 농구 시청률이 아주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여성 스포츠를 본다. 이 문구는요 여성 스포츠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뭐 일반적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었죠.
하고요. 네네.
네.
버드 씨는 지미 펠런 그 진행자한테 이제는 우리가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서 놀랍다. 사실 모두가 여성 스포츠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네, 2024년입니다. 올해 NCAA 여자 농구 챔피언십 경기는 1,800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네.
남자 결승전 시청률을 사상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또 WNBA 드래프트 신인 선수 영입 행사에서는 여자 신인 선수들 덕분에 기록적인 시청률도 기록했고요.
네.
이 셔츠를 판매한 회사의 매출로도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해당 문구 모두가 여성 스포츠를 본다가 적힌 이 티셔츠, 후드티, 토드백 판매액이 300만 달러입니다.
오.
올해 NCAA 토너먼트 종료 후에 이 사흘 동안 무려 2만 점이 판매됐습니다.
와. 네, 자, 숫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WNBA 경기 소식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바로
네.
지난 주말이었어요. 인디애나 피버의 케이틀린 클라크 또 시카고 스카이의 엔젤 리스 선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1점 차이로 시카고 스카이가 이겼습니다.
네, 스카이가 홈코트 지켰습니다.
네.
88-87 단 1점 차의 승리였는데요.
네.
USA Today지는 WNBA 최초로 스카이의 엔젤리스 선수가 라이벌 케이틀린 클라크 선수를 제압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리즈 선수가 클라크 선수를 상대로 거둔 첫 승이자 2023년 LSU 대학이 아이오와 대학을 상대로 거둔 우승 이후에 클라크를 상대로 거둔 첫 승입니다.
네.
자, 엔젤리스 선수 23일 경기에서요. 프로 선수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 득점이 무려 25점, 16리바운드, 자신의 신인 기록 더블 더블 행진을 8경기로 늘렸습니다.
네. 1점 차로 승패가 갈렸으니까 참 아슬아슬한 경기였습니다.
네네.
리스 선수 팬들은 기뻐했겠지만 또 클라크 선수 팬들한테는 아쉬운 경기였죠.
아, 그럼요.
네.
마지막 그 3점 슛을 던질 기회가 있었는데 클라크 선수가 다른 선수한테 이 기회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크 선수도요. 지금까지 그 시카고 스카이를 상대로 어시스트 13개 예, 기록하면서 피버의 어시스트 신기록을 세워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16일 경기에서는요. 인디애나 피버가 시카고 스카이를 91대 83으로 이겼습니다.
네.
자, 이 두 팀의 다음 경기 8월 30일에 열립니다.
네. 자, 여자 농구 경기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두 선수를 중심으로 WNBA 경기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조성민 기자는 그동안 경력을 쌓아오시면서 경단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 있죠. 들어봤고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게 아기 낳고 키우고 그러느라고 잠시나마 뭐 일하던 곳 그 쉬는 것, 직장을 그만두는 것,
네.
경력 단절 여성을 경단녀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뭐 출산 후에 갓 태어난 아기를 맡기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참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럼요. 또 육아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아예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경력 단절 경단녀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수년간 아주 심각해진 그 각 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들여다보면 경단녀가 되기 싫은 여성이 아예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연구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출산 후 여성의 임금 변화를 조사한 최근 연구인데 미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신문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경단녀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한창 경력을 쌓을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여성 대부분은 출산 후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경력 또 그에 따른 수입 변화도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 결과를 좀 보시면요. 그런 인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연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은 연구는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줘 왔습니다. 주로 어머니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네.
여성들한테.
네.
2019년에 프린스턴 대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북유럽 국가 덴마크 부모들의 첫 아이 출산 후 경력에서 어머니들의 급여와 근로시간이 출산 첫 해에 각각 3분의 1, 5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경력은 크게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자, 같은 연구에서 엄마들의 경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10년 후에도 덴마크 어머니들의 소득 감소는 아버지들보다 20%포인트가 더 컸고요. 자녀가 많을수록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뭐 이유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거나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거나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해당 연구는 130여 개의 나라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뭐 놀랍게도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연구 결과는 좀 달랐다는 걸까요?
네. 자, 이전의 연구하고 새로운 연구의 차이점은요. 그 기간을 더 길게 고려했고 핵심 대상이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덴마크의 룬스대학 연구팀이 체외 수정으로 임신한 여성의 2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25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유사한 패턴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엄마들의 소득이 아주 빠르게 감소를 했지만 자녀가 없는 여성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약 15년 후에 이 어머니 프리미엄 뭐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출산 후 줄었던 그 초기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머니들은 임금이 오히려 올라서 과거의 감소분을 채워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반가운 발견이긴 한데요. 사실 덴마크라고 하면은 뭐 다른 나라보다 육아 정책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뭐 다른 나라 여성에게도 해당이 될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덴마크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포괄적으로 또 육아 정책이 아주 잘 발달해 있고 그걸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자녀의 보육 비용의 한 25% 20%만 부담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정부가 보조하는 등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부모의 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출산 후 경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연구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팀은 북유럽 말고 다른 지역의 부모들에게서도 이런 결과가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더 나은 육아 지원이 있고 성평등 규범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0년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요.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면 일단 일할 가능성은 영구적으로 떨어지고 크지만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겪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뿐인 여성의 경우는요. 노동력 참여율은 출산 전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지만 뭐 그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자녀를 또 낳으면요. 노동력 참여율은 더 떨어집니다. 계속 일하는 그 산모의 경우, 그러니까 어머니의 경우는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 소득에 비해서 출산 후에 그 1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소득이 평균 1,800여 달러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네.
자녀 출산 후에 5분기가 되면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가 더 지나고 나면
네.
출산 전 수준으로 소득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뒤로 6년 동안은 분기당 평균 100여 달러씩 증가했습니다. 이런 회복은 뭐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출산 전 소득 경로로 되돌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출산으로 인한 손해는 일시적으로라도 존재를 하고
그럼요.
자녀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발생합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녀가 있는 엄마들의 그 출산 후 임금은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런데 좀 하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네.
출산 후 경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 여성들의 노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들만 알겠죠. 자, 물론 뭐 자녀들을 둔 남성의 수입과 비교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최신 연구 결과인데요. 여성의 노동 임금에 관한 내용인데 요점만 간략하게 좀 볼까요?
네. 자,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고등교육, 즉 대학 이상의 교육을 추구하는 비율은 오랫동안 증가해왔고 대학 졸업률과 노동력에서 남성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회 진출했을 때 여성은 여전히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임금이 적고요. 고위 간부 직책은 적게 차지하는 등 여성들에 대한 유리 천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공하고도 좀 어느 정도 상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 전공자는 졸업 후에 취직이 더 잘 되고요. 보수도 좀 많이 받습니다.
공학.
예, 공학은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그 많은 그 대학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공학 전공자의 한 4분의 1 미만이고요. 고소득 직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경영학 전공자의 절반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에는 초기 교육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은 종종 그 전문적인 멘토하고 롤 모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업 승진에서 체계적인 편견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성에게는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고요. 멘토링의 기회도 더 많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학 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 가 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관점도 달라지고 또 여성의 그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성 뉴스로 꾸며드려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월에 다시 새로운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advice, suggest, recommend 같은 동사들의 일반적인 문장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this sentence and decide if you think the sentence structure is correct.
문장을 듣고 이 문장 구조가 올바른지 판단해 보세요.
Our lawyers advised that we should not give interviews.
우리 변호사는 우리가 그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유했습니다.
So, what did you decide?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The answer is the sentence is not correct.
대답은 이 문장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The verbs advise, suggest, and recommend already indicate that someone should do something.
Advise, suggest, recommend. 이 단어들은 이미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o, use of the modal verb should after them makes their meaning redundant.
법조동사 should는 이미 뭐뭐 해야 한다는 충고, 조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vise, suggest, recommend 뒤에 should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Now let's talk about sentence patterns these verbs have in common.
이제 이들 동사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these examples and pay attention for the noun phrases that follow the verbs.
예문을 듣고 이들 동사 뒤에 명사구가 따르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My doctor advises 30 minutes of cardio per day.
내 의사는 하루에 30분씩 유산소 운동, 심장 강화 운동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advice 뒤에 30 minutes of cardio라는 명사구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in town?
이 마을에 좋은 식당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문장에서는 recommend 뒤에 a good restaurant이라는 명사구가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명사도 이런 좋은 동사들의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들을 듣고 각 동사 뒤에 동명사가 따라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We recommend visiting the museums on weekdays.
우리는 주중에 박물관을 방문하라고 권유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recommend 뒤에 동명사 visiting이 사용됐습니다.
Advise, recommend, sugge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이 시간에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advice, suggest, recommend가 사용된 일반적인 문장 유형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의 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